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 해군 지휘관들이 회담을 갖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과 중국 인민해방군 우성리 해군사령관이 오늘 화상으로 1시간가량 회담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미 해군 구축함이 중국이 영유권으로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부근 12해리 이내로 진입하면서 미중 양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7일 미 해군 구축함이 스프레틀리 군도내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항해한 것에 대해 당시 구축함을 추적하고 경고한 데 이어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두 지휘관은 회담에서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최근 군사작전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 해군 간 친선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미국 대사관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중국과 베트남 관계는 지난해 베트남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 내 대륙붕 지역에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배치하면서 지난 1979년 국경전쟁 이후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해 베트남은 물론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완,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 비공식 협의를 벌입니다. 이어 내일은 시리아 주요 동맹국인 이란 등 다른 나라 대표들도 참석하는 확대 회의가 열립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시리아에서 4년 반을 이어온 공포를 끝내기 위해 수년 만에 가장 기대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사로부터 항공기 130대 시가로 170억 달러치를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계약으로 두 개의 회랑을 가진 에어버스 대형 항공기 A330기 30대와 단일 회랑식 A320기 100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늘 베이징에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에어버스사는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의 경쟁업체입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당시 보잉사로부터도 항공기 3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저가 항공사들의 등장으로 항공여객 여행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이래 0에서 0.25%의 초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연준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 경제 확장이 여전히 완만하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와 미국 노동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앞서 몇 개월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내비친 바 있지만 시장은 이번 결정을 예상했던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의 세 번째 텔레비전 토론이 어제 미 중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토론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설전을 벌였지만 적절히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전 토론회들과 달리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현재 일부 여론조사에서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카슨 후보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또 대신 아프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특히 어린아이들이 아픈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CNN이나 팍스뉴스 같은 미국의 주요 방송을 타면서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5살짜리 소녀가 있는데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더군요. 엄마인 미셸 씨가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돼 성장을 했는데 한 10년 전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다가 미국인 남편을 만났고 딸을 얻었는데요. 딸에게 한국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미국 이름은 줄리아나, 한국 이름은 유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요, 대개 두 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요. 손과 발의 근육들이 점점 위축돼서 힘이 약해지고 모양이 변하고 또 면역력까지 약해지는 병이랍니다. 지금까지 용케 버텨왔는데 이 병원에서 투병하는 것이 어린 소녀에겐 참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병원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이 줄리아나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게 사실 1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병원 치료를 받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라 퇴원을 했고요. 집에서 코와 배에 호흡과 음식물 섭취를 돕는 관을 꽂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병원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줄리아나의 부모는 결국 딸의 바람을 들어주기로 자신들의 욕심만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엄마인 미셸 씨가요, 줄리아나에게 병원에 안 가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질문을 했지만 줄리아나는 그래도 병원엔 안 갈 거란 대답을 했습니다. 빨간 꽃 머리핀을 꽂고 웃고 있는 사진을 봤는데요. 미국인들은요, 줄리아나가 더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혹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온 가족이 씩씩하게 투병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주간기획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방송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오늘 아침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낮 최고 2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되겠습니다. 평양 맑습니다. 2도에서 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역시 맑겠는데요.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역시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2도에서 10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휘트니 휴스턴이 부릅니다. All at Once 골라봤습니다.
'Cause you come back to me, and that's all that. Just memories all at once. Ever since I met you, you're the only love I've known. And I can't forget you, though I must face it all alone. All at once, I'm drifting on a lonely sea, wishing you.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열린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3차 토론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연방의회 하원이 2017년 3월까지 정부 부채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폴 라이언 하원 의원이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미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는 미 교육부 발표 내용도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세 번째 TV 토론회가요. 어제 28일 미국 서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열렸는데요. 15명에 달하는 후보들 가운데 또 지지율 순으로 10명이 본 토론회에 참가했죠.
네네.
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분위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이 후보들 사이의 공방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향해서도 이 따끔한 지적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어제 토론회의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이 벤 카슨 후보의 대결이었죠.
네.
아, 최근 카슨 후보가 이 상승세를 타면서요. 이 경선 과정의 첫 경합지인 아이오와주뿐 아니라 또 전국적으로도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두 사람의 대결보다는 이 두 사람을 향한 공격이 더 거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포문을 열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지지 않고 또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CNBC 방송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두 사람의 공방전 들어보시죠.
Folks, we got to wake up. We cannot elect somebody that doesn't know how to do the job. You got
to. He was such a nice guy, and he said, "Oh, I'm never going to attack." But then his poll numbers tanked. He's got very. That's why he's on the end, and he got.
네, 케이식 네. 후보는 이 트럼프 후보와 카슨 후보를 겨냥해서 이 환상 속에서나 가능한 예산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정신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제대로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선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케이식 후보가 전에는 마음 좋은 사람처럼 다른 후보 비판을 하지 않더니 지지율이 떨어지자 변했다면서 공격했습니다.
네, 자, 제프시 전 주지사가 이번 토론회에서 뚜렷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또 한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네, 부시 후보가 공격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플로리다주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느라 바빠서 상원 표결에 자주 빠지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CNBC 방송 토론회 실황 녹음 들어보시죠.
But Marco, when you signed up for this, this was a six-year term, and you should be showing up to work.
Hey, I don't remember you ever complaining about John McCain's vote record. The only reason why you're doing it now is because we're running for the same position.
네, 부시 후보는 상원 의원 임기가 6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원에 제대로 출석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겠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루비오 후보에게 요구했는데요.
네.
그러자 루비오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받아쳤습니다. 부시 후보가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맥케인 의원 역시 2008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에 표결에 많이 불참했다. 그런데 왜 맥케인 의원은 공격하지 않느냐.
네.
이제 같이 공화당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되니까 이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반격했습니다.
네. 자, 그럼 어제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루비오 후보의 승리로 끝난 겁니까?
네, 미국 정치 전문가들과 언론은 이 루비오 후보가 부시 후보와의 대결에서뿐만이 아니라 어제 토론회 전체적으로 승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어려운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잘 대답했고요. 또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갔다는 거죠. 루비오 후보는 힘들었던 어린 시절 등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또 유권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현재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이 트럼프 후보와 카슨 후보가 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부시 후보와 루비오 후보 또 테드 크루즈 후보 등이 이 두 번째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토론회 이후에 이 루비오 후보가 앞으로 뛰쳐나가지 않을까 튀어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도 어제 선전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크루즈 후보는 토론회 주최 측인 CNBC 방송을 공격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not a cage match. And you look at the questions, Donald Trump, are you a comic book villain? How about talking about the substantive issues people care about?
네.
네. 네,
토론회는 레슬링이 아니라고 크루즈 후보는 말했는데요. 이 진행자들의 질문 내용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질문보다는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좀 더 실질적인 질문을 하라고 비판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어제 토론회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은 마이크 허커비 전 주지사에게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볼 때 나라를 단합시킬 만한 도덕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서 청중의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인신 공격을 부추기는 듯한 질문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제 언론을 비판한 사람은 크루즈 후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도 인터넷 게임의 일종인 판타지 스포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중요한 외교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 판타지 스포츠 얘기가 웬 말이냐면서 반발했고요.
네.
또 루비오 후보는 언론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감싸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또 공화당 경선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죠. 칼리 피오리나 후보는 어땠습니까? 지난 2차 토론회에서 또 단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서 한동안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요즘 다시 하락세죠.
네, 지난번만큼 그렇게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 트럼프 후보나 카슨 후보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고요.
네.
하지만 가장 큰 패배자는 부시 후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시 후보가 이 막대한 선거 자금을 모으면서 이 공화당 후보 1순위로 꼽혔는데 최근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면서 뭐 선거 운동 본부를 규모를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 뭔가 크게 보여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랜드 폴 상원의원 역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후보들 2주 뒤에 다시 한번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공화당은 오는 11월 10일 화요일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4차 토론회를 갖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26일 밤에요. 연방의회 지도부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극적으로 예산안에 합의를 이뤘는데요. 이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죠.
네. 하원은 어제 찬성 266표 대 반대 167표로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안은 2년에 걸쳐서 총 800억 달러의 예산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이 국방 예산과 국내 예산 두 분야를 모두 똑같이 늘리는 겁니다. 또 20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부채 한도를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건데요.
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오는 11월 3일이면 부채 한도에 도달하고 정부 자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 대해서 큰 불만을 표시했죠.
네.
일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의회 지도부하고 행정부가 비밀리에 합의를 이뤘다는 얘기인데요. 다음 하원으로 유력시되는 폴 라이언 의원도 비판을 했는데 이번 예산안을 지지했습니까?
네, 다음 하원 의장으로 유력시되는 폴 라이언 의원, 합의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 예산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통과됐는데요. 라이언 의원을 포함해서 공화당 의원 79명도 이 예산안을 지지했습니다.
네, 자, 새 예산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한시름 덜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2년치 예산 예산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예산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연방정부 직원들한테도 또 좋은 일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2년 동안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염려가 없다고 말이죠.
네네.
하지만 아직 안심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제 예산안이 하원 승인을 받긴 했지만 이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되도록 빨리 그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 빠르면 오늘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만 여러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약간은 진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랜드폴 상원의원은 예산안을 표결에 붙이지 못하게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엔 하원의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아, 폴 라이언 의원이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로 공식 지명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 하원의장 후보 지명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200명이 라이언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모두가 라이언 의원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적인 하원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등 43명은 대니얼 웹스터 의원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네. 43명이나 다른 후보를 지지했으면은 라이언 의원이 이 하원 전체 투표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과반수인 218표를 얻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웹스터 의원을 지지한 43명 가운데 최소한 18명은 전체 투표에서 라이언 의원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내세울 예정인데요. 이 공화당 입장에서 민주당 후보가 하원 의장이 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이 하원이 오늘 중에 하원 의장 선거를 실시하는데 올해 45살의 젊은 정치인 폴 라이언이 이제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 자리에 무난히 선출될 것이라는 게 정계 예상입니다. 하원은 오늘 내일자로 정계에서 은퇴하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후임을 오늘 중에 선출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이 수학 시험 성적이 떨어진 걸로 나타났네요.
네, 미국 연방교육부가 수요일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 시험인 국가교육 향상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시험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시험은 초등학교 과정인 4학년과 중학교 과정인 8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데요. 수학뿐 아니라 읽기 시험에서도 학생들의 실력이 정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성적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우선 수학의 경우에는 4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500점 만점에 평균 240점을 보였는데요. 이 8학년 학생들의 평균 수학 성적은 282점으로 이 바로 전 시험인 2013년 결과보다 각각 2점과 3점이 떨어졌습니다.
예.
읽기는 4학년들의 경우 지난 2013년 시험 때보다 1점이 올라서 223점이었고요. 8학년들의 읽기 성적은 265점으로 지난번에 비해서 3점 떨어졌습니다.
네. 요즘 미국에서 수학과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네, 교육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습 기준인 공통 핵심 기준, 이 Common Core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공통 핵심 기준을 흔히 영어로 Common Core 또는 머리 글자를 따서 CCSS라고 하는데요. 이 초중등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년별로 동일한 기준에 맞춰서 학습하고 또 표준 시험을 치르게 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미국 내 40개 주 이상에서 이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국가교육향상평가의 4학년 수학 문제 가운데 일부 분석이나 통계, 기하학 문제의 경우 바로 이 공통 핵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학생들은 관련 질문에서 특히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배우지 않았으니까 성적이 좀 나쁠 수밖에 없었겠죠.
네. 자, 그리고 이번 평가 결과에서 학생들의 인종에 따라서 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실력의 차이가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 학생의 결과를 보면요. 4학년 일기 평가에서 능숙하다 또는 그 이상의 실력을 인정받은 학생이 21%였고요. 흑인 학생들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네.
하지만 백인 학생들은 능숙한 실력을 보인 학생이 46%에 달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고 또 인종이나 경제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또 뭘까요?
네, 국가평가관리위원회의 윌리엄 부셔 사무총장은 단순히 성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고 미국 학교들의 인종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1990년에만 해도 공립학교의 중남미계 학생 비율이 10%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학생의 4분의 1에 달한다는 겁니까?
네.
달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학생들 성적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또 가난한 가정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실력 역시 저하되는 것으로 또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표준 시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교육 정책에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이번 결과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요. 또 공통 핵심 기준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서 교육 정책의 변화로 교사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게 됐는데요.
네.
이 전문가들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좀 전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시간에 이 미국 학생들이 올해 표준 시험에서 수학 성적이 썩 좋지 않게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는데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공통 핵심 기준 CCSS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들으셨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CCSS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CCSS가 어떤 말을 줄인 건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예, CCSS는 Common Core State Standards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예, 한국말로는 이 공통 핵심 기준 정도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어 중에 state, 주라는 말도 있네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은 연방 국가다 보니까 이 주마다 자체적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이 주마다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모든 주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학습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럼 이 공통 핵심 기준, CCSS는 연방 정부가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이 전국 주지사 협회하고 이 전국 교육 교육감위원회가 협력해서 만든 건데요. 이 전국의 주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주마다 사용하는 학습 기준이 주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학년이라도 어떤 주 학생들은 더 어렵고 또 어떤 주 학생들에게는 더 쉬우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네.
예, 그러면서 2009년에 이른바 CCSS 이니셔티브라는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모든 주가 의무적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전국 주지사 협회와 교육감위원회 주도로 여러 실력 있는 이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준을 만든 게 2010년이었고요. 이를 각 주에 채택하도록 제안을 한 겁니다.
네.
예, 이 공통 핵심 기준을 도입한 주의 학생들은 이 학습 기준을 토대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CCSS가 일정한 학습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어떤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지 교과 과정까지 제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현재 도입한 주는 얼마나 됩니까?
예, 42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고요. 오클라호마주, 버지니아, 텍사스, 알래스카, 네브라스카, 인디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7개 주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50개 주 가운데 1개 주가 모자라죠?
예, 미네소타주가 빠졌는데요. 미네소타주는 영어 기준은 채택했지만 이 수학은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도를 보면 이걸 도입한 주가 42개 주다, 혹은 43개 주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CCSS는 학년별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학년제는 이 한국이나 북한과는 좀 다르죠. 이 초, 중, 고등 교과 과정의 경우는 유치원부터 이 고등학교까지로 구분하긴 하는데요. 중학교부터는 7학년, 8학년 이렇게 불러서 고등학교 졸업반은 이 12학년이라고 합니다. 이 CCSS 공통 핵심 기준은 킨더가든,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모두 다 마련돼 있고요.
네.
예, 학생들이 각 학년을 마칠 때는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는지 학년별로 학습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과목별로도 다 마련돼 있는 거고요.
그건 아닙니다. 이 크게 영어와 수학 과목으로만 나눠서 영어 과목에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요즘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못 다루면 수업을 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학 과목은 어떤 기준입니까?
예, 미국에서 이 수학 교육을 얘기할 때요, a mile wide, an inch deep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네.
예, 1마일이면 왜 1.6km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예, 1인치면 약 2.5c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루는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깊이는 없다는 이런 자주 섞인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나온 이 공통 핵심 수학 기준은 적은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다른 학년에서 배운 것과 이 긴밀하게 연계성을 갖게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이 학년별로 개별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자, 오늘은요, Common Core State Standard, 공통 핵심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요, 참 종종 한국의 교육 수준을 칭찬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CCSS가 나온 것도 이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네요.
맞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특히 첫 번째 임기 중에 과감한 교육 개혁 정책을 제시하면서 예,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했었죠.
네.
예,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교는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나쁜 학교는 지원을 줄이는 이른바 레이스 투 더 탑 정책이었는데요.
네.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공통 핵심 기준 CCS도 나온 겁니다. 특히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은 이 CCSS를 채택한 주들에서 좋은 성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CCSS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가 많이 엇갈린다고요?
예, 일반 학부모들이나 교육부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이 공통 핵심 기준 지지자들은 미국의 공립교육에 일관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학습 난이도가 다 다른데 이런 차이를 줄여줘서 모든 미국 학생의 학업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반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주정부나 지방당국에 갖고 있는 이 공립학교 주도권이 연방정부로 넘어간다는 비난이고요. 또 보수적인 성향의 연구재단인 헤리티지재단 같은 곳은 미국의 교육제도가 갖고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정책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과도한 성과주의로 이어지면서 이 교사들이 시험 결과에만 집중해서 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주마다 개별적인 특성이 무시됐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공통 핵심 기준 CCSS가 일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현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고요.
네.
예, 하나의 크기로 모든 걸 다 맞추겠다는 이런 발상은 이 교실과 학생들의 각각 개별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자, 또 난이도에 대해서도 너무 쉽다, 너무 어렵다,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 교육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현재 공통 핵심 기준의 수학 기준이 39개 주보다는 높고요. 영어의 경우는 37개 주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에 있는 학생들로부터는 자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예, 얼마 전에는 오하이오주의 한 2학년 학생 아버지가 학교에 기부금을 내면서 아주 복잡한 미적분을 동원한 수표를 써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CCSS 반대자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40대 초반의 이 아버지는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과 1학년 자녀들의 이 산수 숙제도 도와주기 힘들어하는 것에 충격을 충격을 느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항의를 해본 거라고 합니다.
네, 참. 자, 이미 채택했던 주들 가운데서 논란이 많다고요.
예, 바로 애리조나주 교육위원회가 이번 주에 이 공통 핵심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요.
네.
예, 공통 핵심 기준 지지자들은 CCSS를 제대로만 활용하면 주들 간의 학습 격차를 줄여줘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실루 그린이 부릅니다. Forget You 들어보시죠.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내일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미국 동부에 있는 이 3개 주,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둘러봤는데요.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네, 오늘도 역시 동부에 있는 주들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들로 꼽히는 곳입니다. 버몬트주와 로드아일랜드주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 버몬트주는 요즘 미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민주당 경선 주자로 나서고 있는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 때문이죠.
네, 예, 맞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를 말할 때면 그래 버먼트주 상원 의원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예, 그래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배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또 깨달아지게도 되는데요.
예,
예, 버먼트주 관광청 캐서린 브룩스 문화공보관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We have a pretty famous Vermonter who is campaigning now.
버몬트주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버니 샌더스입니다. 샌더스 후보는 일생 대부분을 버몬트에서 보냈습니다. 또 저희 주 가장 큰 도시의 시장직을 지냈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재밌게도 이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도 이 민주당 경선 주자가 한 명 나왔었는데요. 바로 링컨 채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였죠.
네.
예, 하지만 이 최근에 경선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이 로드아일랜드가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일은 한동안 줄어들 듯합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 이 샌더스 후보가 버먼트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시장을 역임했다는 설명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사실 버먼트 주는 주 자체가 꽤나 작지요.
맞습니다. 주 전체 면적이 2만 4천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45번째로 작은 주입니다.
네. 하지만 로드아일랜드 주는 그보다 더 작다고요?
예, 로드아일랜드 주는 이 미국 동부 대서양에 인접해 있는 주인데요. 주 전체 면적이 4천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이 버먼트 주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예,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주입니다.
네. 이 로드 아일랜드는요. 대서양과 맞닿아 있는 주지만 버먼트는 그보다 좀 북쪽에 있다고요?
예, 버먼트 주는 이 미국의 구역을 나눌 때 뉴 잉글랜드 지역에 속해 있는 주인데요. 뉴 잉글랜드에서는 유일하게 이 대서양을 접하지 않고 있는 주입니다.
네.
예, 주 오른쪽에 뉴욕주가 있고요. 주 북쪽으로 이 캐나다 퀘벡과 붙어 있으니까 꽤나 북쪽에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러면 좀 춥겠네요.
예, 그래서 이 겨울 스포츠가 꽤나 발달해 있는데요. 브룩스 버먼트주 공보관 도움말 잠시 들어보시죠.
Another thing that's unique about Vermont is our ski industry, downhill skiing.
버몬트는 스키 산업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활강 스키로 유명한데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스키장인 스톰 마운틴 리조트가 바로 저희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버몬트로 많이들 찾아옵니다. 올림픽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 종목 금메달 선수들도 많이 배출됐습니다.
네, 캐나다 퀘벡하고 붙어 있으면 캐나다 분위기도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캐나다 국기 아시죠?
네, 빨간 단풍나무가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예, 단풍나무는 이 캐나다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 아닙니까?
네.
예, 영어로는 이 메이플 트리라고 하는데요. 북미 지역 사람들은 이 단풍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끓여 만든 이 묽은 엿 같은 시럽을 즐겨 먹습니다. 예, 특히 캐나다 하면 바로 메이플 시럽을 떠올릴 만큼 이 유명한데요.
네.
예, 미국에서 이런 메이플 시럽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이 캐나다와 자연 조건이 아주 비슷한 바로 이 버몬트주라고 합니다.
There aren't that many states in U.S. that produce maple syrup.
미국에서 메이플 시럽을 생산할 수 있는 주는 많지 않습니다. 단풍나무는 미국 북부 지역에서만 자라는데 그 중에서도 버몬트를 포함한 몇 개 주에서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버몬트는 메이플 시럽을 처음으로 상품화한 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는 일찍부터 메이플 시럽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물론 저희 주가 메이플 시럽을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주이기도 합니다.
네, 버몬트주나 로드아일랜드나 면적은 작지만 주 살림이 아주 곤란을 겪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종종 이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주, 또 못 사는 주 이렇게 순위를 매기곤 하는데요. 이 두 주 모두 상위 20권을 넘나드는 주입니다.
네, 면적도 작은데 어떤 산업을 하길래 주 경제가 괜찮은 걸까요?
예, 로드아일랜드는 이 공업이 발달해 있는데요. 특히 섬유 제조 산업이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들이 발달할 수 있었던 데는 대서양과 맞붙어 있다는 지리적 요건이 한몫을 했고요. 당연히 수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자, 버몬트주는 그럼 어떤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예, 브룩스 버몬트주 공보관의 설명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e main source source of employment is the kind of work that people do to support.
저희 주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을 돕고 발전시키는 일을 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몬트의 절반 이상 경제가 무역, 상업, 운송업이나 전력 산업 등을 하면서 유지됩니다.
또 광산업도 이 버몬트 주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입니다.
이 버몬트주나 로드아일랜드주 모두 동부에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역사도 좀 길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드아일랜드도 이 독립전쟁을 선언한 첫째 이 13개 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지만 13개 주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 이 1790년에 연방 헌법을 비준해서 가장 마지막에 연방에 가입한 주고요. 버몬트주는 그보다 1년 뒤 14번째로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이 버몬트 땅에 가장 먼저 온 유럽인은 프랑스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캐나다 퀘벡도 개척했다고 하네요.
Vermont's history goes back a long time. 11,000 years ago, there were native peoples living here. The Native Americans, they hunted.
버몬트의 역사는 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버몬트에는 인디언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모습의 버몬트는 1609년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 땅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버몬트에 온 유럽인은 사무엘 드 샤플랭으로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샹플랭은 또 캐나다 퀘벡을 개척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버몬트와 캐나다 퀘벡 분위기가 좀 비슷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로드아일랜드는 영국인들이 처음 정착한 곳입니다. 이 주 이름에 섬이라는 뜻의 이 아일랜드라는 말이 있어서 이 섬인가 혹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 주의 대부분은 내륙이고요. 주 남쪽에 있는 섬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주 전체가 섬으로 된 주는 하와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드아일랜드 주는 바다가 또 버몬트 주는 산이 더 가까운 주군요.
맞습니다. 이 버몬트 주의 풍광이 어떤지 캐서린 브룩스 공보관의 얘기로 좀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A lot of people say, what makes Vermont so special? And we constantly hear people say that when they get to Vermont,
버몬트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버몬트에 있으면 뭔가 특이한 느낌이 든다고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저희 주의 아름다운 계곡들이 독특한 자연 경관을 만들어내서인 것 같습니다. 또 울창한 숲으로 빼곡히 가려진 산들과 저수와 채소를 키우는 확 트인 농경지 풍경도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두 주 모두 인구 많고 복잡한 대도시가 많은 주들과는 달리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곳들입니다. 버몬트주 브룩스 공보관의 얘기 한번 더 들어보시죠.
There's some, like when people see television programs from America, it's often shopping malls and busy highways and a real urban environment. But in Vermont, it's all small towns and we have
저희 주의 도시들은 다른 주들과는 달리 매우 작습니다. TV에서 보는 대도시들은 쇼핑몰이 몰려 있고 차들이 빽빽하게 있는 고속도로 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인데요. 버몬트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몬트는 2-300년 정도 된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한적하며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일을 모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주의 분위기는 로드아일랜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의 인심도 훨씬 더 정겹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가 시골 인심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네.
예, 두 주 모두 주민들이 친절하고 사교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번 언젠가 직접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길 가던 사람들이 말을 거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바쁜 대도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죠. 특히 로드아일랜드 사람들은 이 주에 대한 자부심도 아주 강하고요. 사교적이고 또 배짱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아일랜드 주 사람들이 구호처럼 하는 말이 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전국에서 운전을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로드아일랜드주 사람들이라는 조사도 있는데요.
네.
예, 주가 워낙에 적어서 운전이 그만큼 서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혈통 주민들이 많아서 성격이 좀 급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버몬트는 정말 아름다운 때라고 합니다. 이 단풍이 한창이라서인데요.
네.
예, 버몬트주를 찾아가면 혹시 말을 걸어오는 친절한 버몬트주 사람들을 만나실지도 모르겠네요.
We're also known for our fall foliage. Many of our trees create beautiful colors of red, orange, and yellow.
저희 주는 아름다운 가을 단풍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름에 푸르고 울창했던 녹음이 옅어지고 가을이 되면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을 보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버몬트 사람들은 유독 친절하고 사교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버몬트에 오게 된다면 길 가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둘러본 주들 동전 속에 각각 어떤 상징들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로드아일랜드 주는 오션 스테이트, 이 바다의 주라는 글자와 로드아일랜드 만 위에 떠있는 큰 요트가 하나 새겨져 있고요. 버몬트주는 자유, 단합이라는 주 구호와 함께 이 주의 유명한 산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시럽을 추출하는 사람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역시 이 두 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버몬트주, 로드아일랜드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영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일상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 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casual Friday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을 캐주얼한 복장, 그러니까 정장 차림을 아닌 편안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매주 금요일엔 되도록이면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친구 애슐리와 Casual Friday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ok put together 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 look so nice today.
Really?
Yeah!
No, actually, it's just Casual Friday.
Wow,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No,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제가 지난 금요일 친구 애슐리를 만났는데요. 애슐리는 저에게 You look so nice today. You look so nice today. 오늘 정말 멋져 보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No, actually, just a casual Friday outfit. 그냥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평상복 차림으로 편안하게 입는 건데 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애슐리는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라고 하더라고요. Even though it was Friday, I was simply wearing dark jeans and a pink blazer. And my friend Ashley commented on how I look very put together.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To look, L-O-O-K, put, P-U-T, together, T-O-G-E-T-H-E-R. To look put together 인데요. To look put together means that a person is cleaned, groomed, dress nicely, and they make sure that they look presentable. Put together는 부품 등을 조립하다, 이것저것을 모아 만들다, 준비하다 하는 뜻이 있는데요. 앞에 동사 look, L-O-O-K, look를 붙여 someone looks put together 하면 누군가 단정해 보인다,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You look very put together는 너 오늘 옷 정말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Wow, you look very put together.
Wow. No, get it, girl. Do you have any fun St. Patrick's Day plans?
I am actually going to a board meeting.
That's kind of interesting. It'll be a lovely work-filled weekend. You don't have to travel, right? It's in D.C. or do you have to go somewhere?
Out in Virginia.
Very nice.
네, 본문에서 애슐리는 저에게 Well, you look very put together 라고 했죠. 네, 오늘의 영어 표현 To look put together.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잘 차려입는 것처럼 보이는 To look put together.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6년 10월 29일 오늘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제2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The Suez Canal, storm center of controversy for weeks, now becomes a cause of war in a lightning sequence of diplomatic and military moves.
3개월 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영국이 관리하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또한 이스라엘로 가는 선박들의 통행을 거부하고 탈환 해협을 막았습니다. 이에 당시 수에즈 운하에 대한 이권을 소유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공군은 이집트의 공군 비행장을 격파하고 7일 후에는 8천여 명의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 영토로 진격해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들의 군사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United States was not consulted in any way about any phase of these actions, nor were we informed.
소련 또한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의 침략 행위에 대응해 군사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킨 지 9일 만인 11월 6일 국제연합이 중재한 휴전에 합의하면서 제2차 중동 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66년 10월 29일 오늘 미국의 여류 작가 베티 프리던과 30여 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전미 여성협회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약칭 NOW를 결성했습니다. 전미 여성협회는 미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남녀차별, 특히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 전미 여성협회는 여성들의 공직 진출을 본격적으로 장려했고 이 같은 노력으로 여성들은 의회나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미 여성협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수정헌법 비준은 실패합니다. 포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베티 포드 여사는 전미 여성협회 기념식에서 협회의 성과는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합니다.
There's just innumerable rights that today's young women do have without realizing.
현재 전미 여성협회의 회원은 나이와 인종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